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르친 바대로 또한 순종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얘기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건 특별한 것이고 오늘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러한 그 생각이 성경에서 통하지를 않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이런 이제 사도행전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을 때에 그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걸 말해주는 얘기지 오늘 나에게는 해당된 얘기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그건 바울 얘기다 이런 생각이 좀 은연중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또 혼이 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얘기는 바울에게 해당된 독특한 사건이다. 바울만 경험한 특별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런 바울의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얘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뭔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죠. 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고는 받을 수가 없다. 뭔가 이런 생각이 튀어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에서 우리 관심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바울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믿었다. 이게 우리 관심거리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든 어떻게든지 간에 결과가 뭐냐면은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관심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위치에서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주님에게 다스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없냐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가 되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신자라면은 누구에게 다 똑같이 해당된 얘기예요. 신자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붙들렸다 이런 차원의 생각하면은 바울의 그 체험한 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독특한 체험이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꼭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이걸 체험해야만이 믿음이 있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건에다가 그런 체험에다가 기대 걸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생각할 것은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입었노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이것이 필수적인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들과 다른 체험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뭐 다른 사람보다 강할 것이다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체험에 의해서 믿음의 질이 달라져 버린다는 이런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성경과 맞지 않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붙들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무슨 바울에게 신비한 체험을 시키기 위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들린 자가 되었든 어쨌든 지금 주님께 붙들린 그런 자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울과 동일한 체험 안에 산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난 신비한 체험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었다. 이게 바울의 체험이었거든. 그래서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들려 살아간다. 이것이지 바울이 스스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사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바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들의 신앙이 그 사도바울처럼 물론 사도바울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 다 동일한 것인데 그 성경의 위인들처럼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행여 우리의 신앙이 뭔가 가방처럼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지금 바울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주님을 선택해서 취한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의 자리에 살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건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버린다면 결국 신앙을 갖다가 내 편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교회에 올 때는 신앙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오고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땐 잠시 호주머니 꺼내놓고 다른 곳에 보관해두는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신앙을 사용을 하죠.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밖에 살아갈 때는 신앙인이 거추장스럽고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손해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신앙을 꺼내놓고 버려버리는 혹시 그러한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는 신앙을 호주머니에 넣고 필요 없을 때는 꺼내버리는 것이죠. 내 편리에 의해서 신앙을 마음대로 넣었다 빼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해야 될 행동을 내가 해야 될 행동을 예수님이 결정해 주는 것이죠. 주님이 행동을 결정해주고 나는 그대로 행동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내 행동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싶을 때에 마음 놓고 미워해버리는 것입니다. 욕하고 싶을 때 마음 놓고 욕해버리는 것이죠. 뭔가 시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마음 놓고 실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만 보여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행동을 내 스스로 결정하면서 신앙을 내 마음대로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내 편리한 대로. 그러나 예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행동을 주님이 결정해 줍니다. 주님께 행동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 미워하고 싶고 시기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하고 싶은데 주님이 허락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만 해당된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자라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믿음이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너무 편리해요. 너무나 편리하게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내 편리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리를 따라서 예수를 취했다가 놔버리는 이걸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삶에 지금 우리가 놓여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몽땅 우리의 이익과 편리를 따라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행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껏 나를 중심으로 살게 되고 손해된 건 피해버리고 손해가 안 될 만한 일은 하려고 하는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면 우리는 오늘 좀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 필요한 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한 길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마음대로 행동과 말이 막 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참 많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행동과 말이 수시로 바뀌는 수시로 달라지는 그런 삶을 안 산다고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행동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주변 환경 주어진 상황 여기에 따라 변화가 막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점이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 보면은 있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있다. 있다라는 사람이 일절에 보니까 큰 용사다. 아주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아마 힘이 세고 체격도 아주 장대한 뭐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있다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밀절에 말한 대로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입다의 그 이보 형제들이 나중에 입다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일절부터 다시 보면은 길르갓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갓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갓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한지라 안지라. 이에 입다가 형제를 피하여 도읍 땅에 그함에 장류가 그 얘기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가령 본문과 비슷하게 뭐 얘기를 만들어 보면은 가문이 좋은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기생 다시 말해서 창녀에 사귀어가지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을 내놓고 기르지를 못하고 몰래 키우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창녀에게 태어난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가지고 나도 이 집 아들이다 혈통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일단 창녀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이게 밝혀진 집안 수치란 말이죠. 집안 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들이다 이게 인정이 돼버린다면 재산을 나눠야 한단 말이죠. 기업이 나눠줘야 되는데 손해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다 아들로 인정을 안 하죠. 인정조차 내버린단 말입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형제들을 인해서 쫓겨나가지고 도비라고 하는 그런 땅에 살게 됩니다. 근데 입다가 도비에 산다 이런 소식을 듣고 누가 몰려드냐면 잡류가 몰려들어요. 이 잡류라고 하는 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떠돌면서 주먹질하고 먹고 살아가는 그런 쉽게 불량배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입다 얘기로만 몰려드는데 아마 입다 큰 용사였기 때문에 주먹을 잘 쏘고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잡류 불량배들 사이에서 아마도 유명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따를 두목 삼자 그렇게 마음먹어가지고 이따에게 모여들 자연스럽게 하나의 어떤 세력 조직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세력이 이제 모아진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 전쟁이 일어날 그런 위기에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지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따가 살고 있는 돛방에 가가지고 이따에 도움을 요청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따를 쫓아낼 때에는 이따가 전혀 비록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따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큰 용사다 힘이 세다 이것은요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 때 필요한 것이지 전쟁이나 평화 시대에는 큰 용사 이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건 싸움할 때나 빛을 발하는 것이지 싸움이 없을 때에는 힘이라는 무시가다 이런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힘이란 있으나 만한 것이거든요. 근데 싸움만 벌어지면은 누가 제일이냐. 힘 있는 사람이 제일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힘이라 그 말입니다. 싸움을 갖다가 뭐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 도덕까지 싸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싸움은 그게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힘이란 말이죠. 근데 입다를 쫓아낼 때에는 전쟁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입다가 필요치 않습니다. 큰 용사는 이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암몬자들 쳐들어 위계다 다치니까는 비로소 야 이따가 필요하다 이따 힘이 있어야 한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만약에 전쟁 위기가 먼저 왔다면 아마 이따를 쫓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필요하니까. 근데 평화시대에 쫓아냈고 이젠 전쟁이 있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따를 끌어들려고 한 것이란 말이죠. 어쨌든 전쟁이 치면은 이방 사람의 식민지가 되어 고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출해줄 인물을 찾는데 아무리 봐도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머리를 숙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장로라고 하는 신분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른의 자리에 있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장로가 어른이에요. 다른 사람들 존경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창녀에게서 낳은 그 천한 신분의 입다 쫓아낸 그런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 본 사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우리 장관이 돼가지고 싸움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뭐 체면 존심 따질 지금 그런 적이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안 본 사람들 식민지가 되는 것보다는 머리 쓴 게 낫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데 이따가 보여준 반응이 오늘 우리들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따 입장이라면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가령 뭐 은속교회에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성질나가 바로 옆에다가 교회 개척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속을 차려가지고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공을 교회를 막 부흥시켰고 은속교회 이제 망했단 말이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우리 보조점에 있을 때 제가 아이고 예 하겠습니까? 옛날에 당신들 나한테 어떻게 했노? 복수전을 갈까 하니까 복수전. 그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따 반응은 사람을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창녀다. 이것 때문에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받고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 찾아와가지고 우리 장단대가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순수히 도와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뭔가 마음에서 야 기회는 이때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당했던 그 서름을 일시에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란 말입니다. 그걸 놓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째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너희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내 아버지 쫓아내더니 이젠 너희들 어렵게 됐다 해가지고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란 말이죠. 입다가 이런 말을 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통쾌했겠습니까? 이따의 그 기분은요, 안 겪어본 사람 모른단 말이죠. 그 통쾌함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그 유격훈련이란 걸 받습니다. 유격훈련이 좀 힘든 그런 훈련이거든요. 1년에 한 몇 번 있는 훈련인데, 그 유격을 받으면 원래 입던 군복을 다 벗어버리고 유격복이라고 훈련복을 새로 받아요. 거기에는 계급장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번호만 딱 있습니다. 교도소 제수들처럼 번호만 적혀가지고 모든 게 번호로 통해요. 이름도 안 부릅니다. 계급도 안 불러. 그냥 몇 분 올 때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 대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격장에는 상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부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장교들이 너무나 편하게 산다 해가지고 장교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유격훈련을 시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유격 교관 제가 이제 파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장교들을 유격훈련을 시키는 일을 이제 맡았는데 교관이 이제 한 10명쯤 있어가지고 각기 자기가 맡은 조가 따로 이제 배정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맡은 조를 딱 보니까 누가 왔냐면 평소에 나하고 무지무지 싸우면 소재에 딱 들어온 거라. 그때 그 기분은요, 말로 다 못합니다. 넌 이제 죽었다. 넌 죽었다는 거죠. 해피는 나한테 걸렸노 하면서 속으로 히히 웃고 하고 이걸 어떻게 고려필고 하면서 온통 계획을 다 짜는데, 그냥 너 임자 많았다 이 생각하고 하는데, 근데 소대장은 날 보자 저렇게 웃었죠. 예, 안다고 또. 아이고, 또 신중사님 여기서 만났네요. 잘 봐주셔서 하는데, 그게 말이 통합니까? 그 소대장이 훈련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반쯤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데, 나중에 날 보면 원수같이 되겠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그 좋은 기회 아닙니까? 계급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자리에서 그 평소에 미워하던 그랬다 만났는데, 그 좋은 기회죠. 그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때 생각은 하늘이 준 기회다. 이리 생각했죠. 아마 입다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난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나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를 빡빡하는 그런 사람 제발 찾아와가지고 자기들 장관 돼가지고 같이 싸워달라 이렇게 통사정을 하니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칠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 집아 도와달라고 어리무는 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호주머니에 있는 물건처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넣어두고 있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리 생각해보자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사람들이 입다든 이스라엘 장로든 누구든지 간에, 또 입다를 쫓아내 형제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이라는 걸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넣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그 누구도 신앙이라는 게 필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필요치를 않고 있는 거예요. 입다를 쫓아낼 때도 신앙이라는 게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창녀에게서 낳은 자식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내 가문의 이심만 생각해서 쫓아낸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냥 행동을 해버린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을 했었다면은, 그리고 그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행동을 결정했다면 입다를 쫓아냈겠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다면 안문이 쳐들어올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입다가 힘이 있다 해가지고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 머리가 돼달라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았을 거란 것이죠. 또 이 딸을 머리를 삼겠다 이 자체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자신들의 머리로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걸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서 어떤 행동 보이는가 이걸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린다 이걸 잊지 않았다면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머리가 되달라 이런 부탁할 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되신 분이 계시고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신앙이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보여지기보다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습은 꾸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성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은 감추어버리고 호주머니 속에 감춰있던 신앙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를 가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변화시 여호와를 찾고 감사하고 사랑할 때 그게 참된 신앙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호주머니 꺼내 보여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에 붙들렸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붙들렸기 때문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끄집어내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따에게 머리가 되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보면은요 장로들이 노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버린다 이게 아닐 뿐만 알아요.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로 삼겠다 이 맹세를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찌 생각하면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머리가 되시고 이스라엘 돕고 다스리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머리의 자리에 입다를 앉히면서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자기 편리한 대로 호주머니 그때그때 끌어 사용하는 이런 수준의 신앙이란 말이죠. 물론 이걸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이걸 몰라요.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머리 되심과 다스림을 부인하는 이러한 것임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을 머리만 가지고 했던 것이지 그들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머리에 기억된 건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마음에 기억된 건 잊어버리질 않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머리에 기억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잊어버리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살게 되는 것이 자기들 생각대로 이게 바로 신앙을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나면 끄집어 사용하고 안 나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것저것 모르지 살아가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를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수준의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과연 머리에 기억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혹시 머리에 기억된 그런 수준이어서 생각이 나면 끄집어내고 생각이 안 나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신앙하고 있는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것조차까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어떨 때에는 야 이게 주님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이 들 때에는 어떨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게 뭐냐면은 잊어버려 산다 말 잊어버려 산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그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신앙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 주님의 결정이 주는 거예요. 있다가 있으면 자기들 집안에 수치고 또 아버지와 나누어야 된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전혀 살아있지 않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생각들을 행동해버린다면 그건 신앙이 그들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럴 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그들 행동을 결정한다면 비록 자기들 생각에는 있다가 없는 게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때 약자를 무시하고 신경 이거 자체가 하나님 싫어한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결국 있다를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을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순종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다스림 받고 산다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할 때 신앙이 내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는 결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 내 상황과 내 편리함이 내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 말씀이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 많은 경우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이 그 신앙을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나에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저것 모른 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우리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무엇을 당하게 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 그게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주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담아두지 마시고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는 그리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느 한 사람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다 역시 마찬가지, 입다 역시 마찬가지다. 구절에 보면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보면 역시 입다도 하나님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입다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입다는 자기 힘만 과시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쟁은 하나님 붙여 승리한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 붙이신다는 그 안다는 것이 입다를 다스렸다면은 하나님 붙이시는 전쟁 때문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가 머리 됐느냐,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붙였는데. 근데 말로는 하나님 붙이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내가 머리가 되겠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을 단지 필요할 때만 써보는 그런 수준이지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이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았다.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말로는 하나님 말을 해도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 편리함으로, 자기 위주로, 내게 도움되는 쪽으로 행동을 생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한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신앙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루에 수백 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으로 완전히 다 됐다, 이런 생각은 말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입술 다스리지만은 중요한 우리 행위가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올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이 나를 다스림으로써 미움과 시기가 아닌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게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성도와 성도가 서로 신앙이 다스려지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 가지고 만나게 된다면은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가 신앙으로 만나지 않게 되면은요, 항상 사람 어떻게 대하게 되냐면은 나한테 필요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멀리하게 되어지고 소홀하게 되죠. 그리고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도움 안 했던 무시했다가 도움이 될 만한 다가가서 친한 척하고는 그런 모습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만난다면은 내 필요를 따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신앙에 의해서 대화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하면 우리의 신앙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고 사용하는 그런 수준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앙이 다스려지는 그런 수준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그 행동과 그 말하는 것들이 과연 주님 때문에 바꾸어지고 다스려지고 다르게 나와지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뱉어지고 행동하게 되었다면 그건 틀림없이 우리가 주님 다스림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삼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행동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신앙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모든 걸 결정 다스리는 그런 수준의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다시금 부탁드릴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수준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행위에 온 법문의 사람처럼 내 필요할 때마다 신앙을 꺼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내 모든 걸 결정하고 나는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것도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내 편리한 대로 내 이익과 나의 손해를 따져가며 행동하는 그런 것들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주님께 다스려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복종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믿는 그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주님이 행동하게 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저희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만난 이 은속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계시고 주님이 다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 다시금 주님께 물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묻고 또 물으면서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